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 10장은 9장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장이에요. 아니 9장의 연속으로 봐야 옳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장이 안 나눠졌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장이 나눠지는 바람에 조금 더 이해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부분으로 이어지는 문맥을 훑어봄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의 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죠? 디베리아 바다로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 다 나세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틀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6장이 끝나고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초막절이 배경이 되죠. 6장에서는 유월절이 배경이었고 7장으로 넘어와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주님께서 생수와 빛을 소재로 하여 이제 친절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고 또 커다란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예식을 행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등장하는 물과 빛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성전제사의 원형이심을 밝혔죠. 주님은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내가 물이니까 엉뚱하게 제단에다가 물 갖다 붓는 수고하지 말고 그런 종교 행위를 너희들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 이렇게 헛수고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너네들 그거 말고 나를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뭐야 이래가지고 화를 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참생수이신 그 주님의 정체와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그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물을 티끌과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민수기 5장의 그 이야기는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어서 자신이 티끌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십자가 복음 Unio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속에 힌트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5장이. 그러나 택한 자들만이 그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티끌 섞인 물을 먹고 육신이 붓고 막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생수이신 주님이 죄로 인해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돼요. 역시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여인 하나 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은혜를 감당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나도 능력 있는 자인데. 그래서 은혜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너희들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자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도 거기다 뭐 좀 보태야지. 그렇게 나온 것이 웨슬리안 띠알라지고 알메니안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오갈 곳이 없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그렇게 드러난 그 사형수인 가늠한 여인은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8장 초두에 삽입이 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율법과 은혜의 텐션, 율법과 은혜의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주장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쳐내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쫓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요한복음 전체의 틀로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계속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들이대며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논쟁 이런 것으로 계속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거는 초막절에 큰 촛대를 세우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 너희들 거기다 촛불 켜고 그렇게 헛수고하고 그래. 그런 종교행위가 너희들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빛이라니까. 물 뿌리는 의식을 빗대요. 왜? 물 뿌리지 마. 내가 물이라니까. 그 촛대를 빗대요. 내가 빛이라니까. 왜 거기다 촛불 밝히고 헛수고들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8장 12절에 그 선언은 자신들의 종교행위로 빛을 밝히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죠. 야단치신 거예요.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어요. 그게 8장 마지막이죠. 숨어서 나가시는 게.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9장. 그 9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의 대표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왜 모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그 구원의 서정, 그 전체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소경을 찾아가서 힐문하고 그를 출교시켜버려요. 그리고 오늘 강화가 붙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 강화도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과 은혜의 대조, 극명한 대조를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9장의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들어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해서 그 9장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야 라고 비유로 한 번 또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9장을 다 이해하셨으면 10장은 거저 먹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를 정리해 보면 양과 목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문지기와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의 우리와 양의 문 등이 무대 세트로 등장하죠. 그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양의 우리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목축을 하는 지역에 사나운 짐, 들짐승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 양 우리를 지었어요. 각 집집마다 양 우리를 짓기는 너무 낭비였고 그래서 동네에 커다란 공동 양 우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그 양 우리는 마을 공동 소유로 삼았다 그래요. 높이가 10피트에서 12피트 정도 되니까 1피트가 30.48인가요? 58cm인가요? 그러니까 3미터가 넘는 거예요. 높이가.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 면으로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양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공동 양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을 전부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양들에게. 양은 자라는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요. 그 목자의 양들이 정확하게 그 목자를 다 따라 나간다 그래요. 참 신통한 능력이에요.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양을 제대로 보지 못해갖고요. 졸졸졸졸 쫓아가다가 조금만 앞에 있는 양이 먼저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로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거기다가 공격용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파리들이 자기 콧구멍에다 알을 놨는데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목자들이 잘 닦아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콧구멍이나 입에서 구데기들이 살고 그래요. 그러면 겨우 할 수 있는 게 나무에다가 자기 머리를 자해하는 거야. 막 박는 거. 그렇다고 이게 떨어집니까? 그게 미련하고 우매해요.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눕지도 못해요. 그래서 듬직한 목자가 주인이 곁에 있을 때만 초장에 눕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가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그는 정말 안전한 목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양은 그렇게 듬직하고 안전한 목자가 있을 때만 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청력이에요.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시험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양들이 신기하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그 양 주인의 옷을 그대로 입히고요. 성대모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 양들을 부르게 시켰대요. 근데 한 마리도 안 따라 나가더래요. 신기하죠? 양들이 그래요. 그건 그 목자의 음성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이 양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놓고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해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부흥사처럼 해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정체도 알게 됐죠? 양이 누구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불림을 받아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부르는 분, 목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죠. 그 목자는 이미 구약에서 반복하여 예언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27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누구를? 양을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서 완성이 되죠. 성취가 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죠. 그렇죠?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꿔도 예수고 이 구절들과 오늘 본문 구절을 비교해보세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들,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양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출입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 구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민수기 27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로 한번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아주 훌륭한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10배는 쉽게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전혀 안 딱딱해요. 겨우 설교하면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교리 잠깐 설명하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은 게 그럼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건데 내가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딱딱하지 않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딱딱하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많은 예화를 나열하는 것을 재밌는 설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재밌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억지로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 정확히 민수기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치는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풀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주인의 음성에 반응해서 양 우리 밖으로 나오는 그 주인의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그 양의 우리는 어디일까요? 여기에 대한 주석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다. 어떤 분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나 교회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절도와 강도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말고요. 참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아니에요. 구장과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양을 하나님의 양을 상징하는 그 소경이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왔죠? 쫓겨나서요. 근데 결국은 쫓겨나서 들어간 게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어디서 쫓겨난 거예요? 크게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구장과 연결해보면 어디예요? 유대교,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주의는 곧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내가 절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이 죄된 세상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양의 우리는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 기적처럼 그들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얘들아, 내 양들아, 나와!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의 문에 누워있는 예수를 밟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밟고 그 세상, 유대교, 유대주의, 율법, 죄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서 예수님의 목자의 부름을 받아 그 양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이해가 가세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그런 거예요.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오로지 주님의 말만 듣고 음성만 듣고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서 나와야 하는 주님의 양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형상화해서 어서 지금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먼 거예요.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소경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겠다, 나는 눈을 떴어! 라고 한 인간들은 음성을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소경을 출교시켰는데 그는 내 양이라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명령에 순종했어. 근데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구나. 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 우리와 양, 그리고 목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본문 9절에는 그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성도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한 번 나온 양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이제 건져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리로 가야지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가요. 홍해가 닫히면 거기 헤엄쳐서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 홍해에서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홍해를 다시는 가르지 않았어요. 왜? 내 백성아, 너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죄에게 구속되어 있던 자들이 높이가 3미터, 양은 요만하잖아요. 양은 때려 죽여도 못 넘어가요. 그런 단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율법과 또 제사제도와 이런 거에 꽁꽁 묶여있던 자들. 그들은 또 이방인과도 담이 있어서 못 넘어갔잖아요. 이방인과 밥도 먹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사이에 그 담을 이방인이 넘어가면 사형이에요. 죽여도 좋다라는 것이 벽에 게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못 넘어가요. 그렇게 구속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유대주의 율법을 상징하는 우리에서 이제 들며 나며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들과도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들며 나며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분 문이 1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문만 빗장과 자물쇠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문? 양문. 신기하죠. 양문에만 빗장과 자물쇠가 없어요. 들며 나며 하는 그 양의 문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기 위해 느헤미야에서 벌써 그 양의 문에는 빗장과 자물쇠가 없다라는 것이 힌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벌써 느헤미야에서부터 예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성막이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 밖에 지어지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항상 진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진에서 나와서 회막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회막 앞에는 모세가 서 있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국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 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목자이신 예수가 서 계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겹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우리에서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것은 양을 구원해내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을 정말 양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그 소경을 주님이 찾아가서 얘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러면 너는 눈을 뜨게 될 거야. 내가 빛이니까 믿고 가서 씻어. 그랬더니 알아듣고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씻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눈이 멀어갖고 사람들이 나 장님인 거 아는데 거기다가 침을 그냥 이만큼을 뱉어갖고 눈에다가 이겨 묻혀버렸어요. 진흙을.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묻히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슨 망신이에요? 우린 그럴 거 아니야. 아 주님 왜 침을 뱉고 그러세요? 왜 그 더러운 진흙을 왜 내 눈에 붙이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또 거기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럼 가서 또 씻어야 돼.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택하신 양을 상징하는 소경이 그대로 순종하여 하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양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누구인가? 자, 문지기의 역할이 뭐죠? 목자가 오면 그 목자를 보증하고 아 당신 맞군요. 목자 참 목자 맞군요 하고 양들에게 그 목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데려가라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상징하며 먼저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참 목자이신 예수와 참 목자의 양인 성도들을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예요. 그 문지기가 예수와 우리 사이에서 서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요 강도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절도라고 번역이 된 클레프테스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라고 번역이 된 레스테스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자격도 없는 자가 자기가 자격 없음을 숨기고 어떤 일을 함부로 행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해서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도와 강도처럼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도 아니고 또 그러한 권한도 없으면서 권리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속하지도 않은 권위를 행사하며 그들도 타당한 근거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복종과 순종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또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폭력까지 동원하여 쫓아내고 한 이들이 누구예요? 소경 쫓아냈죠?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장의 등장인물을 그대로 10장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다시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소경을 엉터리 교리와 신학으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 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목자는 절대 양들을 구원으로 못 이끄는 목자란 말이에요. 절도요 강도는. 지들도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담 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도며 강도들은 율법으로 타고 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은혜와 율법의 긴장이 그 속에서도 지금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숭앙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던지는 자들은 모두 절도며 강도인 거예요. 왜 근데 절도며 강도가 유대교 안으로, 유대주의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절도며 강도는 거기에서 담을 타고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드시죠. 그 양의 문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양의 문의 실체는 유대교, 유대주의, 유대교는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들인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진짜 온전히 지켜낼 수만 있으면 그 유대교는 진리예요, 참이에요. 왜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다 지켜낼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에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러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율법이 아닌 예수가 지키는 율법, 그 은혜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이들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그 유대교를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의 힘을 발휘하여 지키자 해서 열심히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담을 넘어 유대교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로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아니야, 은혜야. 내가 지킬 거야. 예수님은 다 지켰어요, 들어가서. 절도며 강도들은 지들이 못 지키는데도 지킬 수 있다니까 하고 담 넘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굉장히 지금 좀 힘드실 텐데 그렇다면 전에 있는 CD들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이미 이건 저희가 여러 번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CD들을 다 구입하셔서 다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금방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양의 문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자고요. 그 문은 양들이 유대교의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다른 말로 양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뭔가?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유일한 문은 누구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죠. 양들이 10피트가 넘는 담을 넘을 수는 없어요.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통과하여 목자의 품에 안겨야 하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인 거예요. 본문 9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나오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그리고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세요. 성막에, 성전에 문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정확한 단서를 달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 줄 텐데 나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고 지들 힘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는 어구의 긴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끝까지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은혜의 긴장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짚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존재하게 되는가부터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양들은 왜 천국에 안 있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잘 보잔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회방하고 괴롭혔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는 이미 내가 택해놓은 내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가르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이미 내 양들을 이 성 중에다가 많이 심어놨으니까 너 가르쳐.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딱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심겨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리는 없죠? 무엇이든지 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과 목적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내 백성과 내가 누리는 모든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그 엄청난 것들을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져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창세전에 그때 계획되어진 거예요. 나라만 계획해놓고 나중에 여기 들어갈 인간들은 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내가 합격, 불합격 판정한 다음에 넣고 빼고 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알드스 보스가 개혁신학에서는 종말이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Eschatology proceeds Soteriology. 그러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와 구원을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간 너머인 영원 속에서. 영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원 속에서 전지전능한 자기가 생각한 걸 금방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 종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 창조와 구원 앞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eschatology proceeds soteriology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영원 속에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 영원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밖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 시간, 죽음이죠 그게. 그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거기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지만 시간 밖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그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고 다시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지만 시간이 없는 곳에서 그런 논리적인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을 바라볼 때 아 이런 순서로 되겠구나라고 보는 것이지 영원 속에서 내려다볼 때는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미 영원 속에서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다 그래요?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미리 정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래요. 알미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지 예정설을 주장한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의 안다라는 말은 언약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 그 말은 내가 언약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언약 속에서 아들과 나와 한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했다가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언약의 언어예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고 그 미리 정한 백성들은 미리 알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선택하여 창세전에 정할 그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이미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미 영원 속에서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하려고 계획했어, 예정했어. 그러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죄의 허물로 전부 죽어있던 시체들 사이에서 성큼성큼 그들이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잘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내셨다라는 말과 사랑하여 불러내셨다라는 말이 이렇게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미래를 보니까 어떤 놈은 나를 믿을 거고 어떤 놈은 나를 안 믿을 거야. 그걸 내가 다 알게 되었어. 그래서 미리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나를 믿을 자들을 내가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안다라는 말은 언약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언약의 언어예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의 그 알은 안다라는 그 개념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첫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첫 언약은 뭐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살려주고 복주고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첫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제사를 목숨 걸고 지냈던 거예요. 왜?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한 첫 언약에 속한 제사나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속까지 구속을 받을 수 없어요. 속죄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것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 또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것 등등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은 전부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언약의 무형인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계획을 하셨어요. 회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뭐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근데 어떻게 그걸 만들까? 거기에서 이미 내 아들 예수야, 네가 내려가서 죽어라. 십자가가 이미 영원 속에서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었다면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단순히 이 역사 속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것은 이 십자가가 이미 거기에서 이 영원 안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섰다고 해서 그럼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뭘 믿고 천국에 갑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는 영원에서 선 것이기 때문에 전 역사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다. 알다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받도록 계획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을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고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참된 왕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그런 언약이 이 땅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아 영원 속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럼 그 약속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야 부르심을 입은 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부른다 그랬죠. 근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유언은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 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그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첫 언약, 그 모세의 언약, 구약, 그 구약 때에도 피로 죄가 정결케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것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의 모형이었어요? 그 앞에 나오죠. 언약은 언약한 당사자가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이라는 말을 언약으로 바꾸세요. 그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언약이거든요. 근데 개역성경에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갑자기 유언장이 갑자기 생각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15조에서는 그걸 언약이라고도 번역했고 약속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 밑에 뜬금없이 갑자기 유언이라고 해놔갖고 헷갈리죠. 그 유언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끼워넣고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성자 예수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죽은 자가 살아있으면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 당사자인 예수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언약,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내 양들을 불러올리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바로 그 언약, 그 영원 속에서 있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던지신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이루어놨거든요.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 그가 뱀이 그의 발뒤꿈치를 물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그러나 그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언약을 아주 작은 그림으로부터 요렇게 요렇게 크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히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불러내시기로 결정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이 역사와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보탠다고요?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요것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반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는가. 그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면, 우리의 행위로 자꾸 그 구원에 보태야 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혼자 다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자, 안다란 단어가 또 나왔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또 나왔죠. 알리신 바 된 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죽기로 결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영원전에 언약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이 말세에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났다 얘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력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복음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획된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나요? 그건 단순히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언약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건 뭐예요? 맞아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내가 알아요가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개념 잘 아시겠죠, 이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언약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양들은 언약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오직 은혜인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아쉽죠? 보통 이러면 아, 더 해요 막 이러던데. 다음 주에 그 부르심의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잠깐 복습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10장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무대 세트와 등장인물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기에 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언제 벌써 결정된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실패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구원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그랬죠? 이미 영원 속에서 완성되었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손발을 움직여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